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뛰어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거기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처리하시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왕국 프로그램이 인류의 역사를 타고 쭉 이렇게 연기가 돼서 내려오다가 결국은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적행에 이제 갇히게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이 천년 동안 결국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사람이 생각해 볼수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지금 사람은 3차원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생각해 볼수 없는 그런 다른 차원의 영원한 그런 그 미래가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주제, 또 구약에서도 특별히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대언서들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왕국.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왕국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돌로 사람의 손으로 깍자는 그런 돌이 떠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물리치시고 산산조각 내시고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영원토록 유지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 7년간의 기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환란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 주의 날은 말 그대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는 그러한 때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주의 날은 그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 7년 동안,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것이 끝나고서 영원토록 주님이 영광을 받는 이 전체 기간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가서 이제 주의 날이 나올 때 가서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게 7년 환란기를 이야기하는지,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지,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 문맥을 보면 그 주의 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예레미야, 또 지난 시간에 이제 요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에서 나타난 주님의 날과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그 섭리에 의해서 죽어있던 상태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38장, 39장에는 아마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주변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 중동 국가들이 일으키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40에서 48장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짓게 될 천년왕국의 성전, 그 성전 끝에 가서 보면 제단에서 동쪽으로 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 나오는 물이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광야를 적시고 그 다음에 사해 죽은 바다를 되살려서 그 안에 물고기가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그 거룩한 산에 해하는 일도 없고 악한 일도 없는 그런 천년왕국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 이제 말씀을 드렸고 48장 맨 끝에 맨 마지막 절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님이 거기 계신다 그게 예루살렘의 도시의 이름이 된다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예수님이 직접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엘서도 살펴봤더니 요엘서도 맨 마지막 장 3장 21절에 주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이사야서 거기 65장, 66장이 끝인데 그 65장, 66장도 끝이 내용이 천년왕국,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오늘은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 14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록자는 스가랴 대언자고, 기록 시기는 주전 한 520년경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약 520년 전쯤에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됐다. 수신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둘 다가 결국 이제 패역한 그런 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유다가 바빌론 땅으로 포로 생활을 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바빌론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그런 포고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될때 처음에 스룹바벨이라고 한 사람과 함께 약 5만 명의 포로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지도했던 두 명의 대언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학개, 한 사람은 스가랴. 그 스가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한 말씀이 여기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스가랴는 말세에 있을 최종적인 일들을 예언했고, 또 특별히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에, 우리가 보통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올리브산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을 대언한 그런 대언자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전체의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직접 베풀어 주시는 불변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재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돌아가도 좋다 이런 명령도 주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물자도 주고, 이렇게 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돼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5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포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70년 전에 성전이 다 훼파가 되고 70년 동안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냐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폐허가 된 그런 상태로 이 도시가 남아 있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복구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 성전의 기초는 맞는데 주변에 있던 그 이교도들이 그냥 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왕들에게 고소를 하고 이래갖고 성전 건축이 중지가 되고 다시 복구가 되고, 이런 가운데 처음에 이제 페르시아를 떠나서 이게 올 때는 성전을 줘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냥 막 와서 중지하라고 요구를 하고, 이런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식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집 짓고 이런 거에 막 그냥 혈안이 되는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독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복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전해준 것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4장은 그 시대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시간을 붕 뛰어넘어서 그때로부터 한 2500년, 2500년 이상 떨어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때로 쭉 넘어가서, 그렇게 돼서 스가랴서의 더큰 주제, 아니면 성경의 총 주제, 성경의 총 주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세 장에 간략하게 요약이 된게 그거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을 하시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가, 그게 아주 낱낱이 이렇게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와 재림으로 이어지는 예언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이제 다루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이제 뭐 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두 책이 스가랴서가 없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전반적인 모든 것을 잘 이해하려면 스가랴서를 읽어야 됩니다. 특히 12, 13, 14.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차례 부분 부분 이미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번에 재림 시리즈를 하니까 예, 이번 시간에 12장, 13장, 14장을 그렇게 절절로 쭉 읽어 나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장에서 11장은 예, 스가랴 당시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관한 일이고 예, 12장에서 14장은 그로부터 한 2500년 지나서 지금 이 시대, 이제 예수님 오실 그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표현대로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큰 환란, 대환란의 3년 반그 시간을 겪게 되거든요. 그걸 보통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제 예레미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시고 그리고는 왕국을 세우시고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하나인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이방인들도 다 지키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이와 같은 내용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으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14장은 길지 않아요. 12장 가서 보니까 14절이고, 그 다음 13장은 9절이고, 총 23절에 14장이 21절이니까, 총 44절인 것 같아요. 44절. 얼마나 길지 않은 장이에요. 그게 길지 않은 장에 엄청난 내용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44절 안에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16번 나와요. 그러니까 세 절마다 한 번씩 그날에 그날에 그날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날이 주의 날이에요. 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의 그날에. 예. 그래서 요엘서 3장 9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주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대환란기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 사이에 나오는 7년 환란기 그 날을, 그거를 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날이라고 하는 말이 12장에서 14장, 이세장 안에 자그만치 16번이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대충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또 스가랴서 안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52회가 나와요. 스가랴서 이거 짧은 책이에요. 그 짧은 책 안에 예루살렘이 지금 52번이 나오는데 여기 12장에서 14장에만 22번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44절 가운데 22절에 예루살렘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언급이 되는 그 때가 그날이라고 하는데 그날, 그 대환란기,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그때, 그때라도 집중적으로 12장에서 14장이 다루고 있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스가랴서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예, 4절,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한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방 민족들이 지난 한 26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짓밟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내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친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신다.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이거 얼마 안 되는 짧은 책 안에 52번이나 나오고 지금 12에서 14장 44절 안에 예루살렘이 지금 22번이나 나올 정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가. 이런 게 요한의 그 단어들을 살펴봐도 상당한 그런 그 중요성이 있구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을 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분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물어보죠. 제가 이집트 돌아가면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이 너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계시해 주신 그 여호와를 누구에게 먼저 계시했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때에 이 진화론자들이 득세하며 또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을 것을 예측을 하시고 여기 12장 1절에 아주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자가 말하노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 위를 보면 알수 있고 이 땅을 보면 알수 있고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영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생겼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거다 만들어 놓고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러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만들었다 그러고, 그렇지 이거는 만들었다 그러고, 전하 우주공간과 이 모든 건뚝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냥 생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맨 마지막 때에 인본주의, 그다음에 진화론자 이걸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하늘 좀 한번 봐라, 하늘 땅 한번 봐라. 그다음에 너희 속에 지금 들어있는 영, 이게 영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쌀 때니라. 맨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할때 여기 가서 보면 모든 백성이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스가랴서 12에서 14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에요. 다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이는 그런 사람을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이제 16절에 가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7년 환란기 맨 끝에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있는 지금의 이라크 있는데 이쪽으로부터 쭉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아마겟돈은 무기또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가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산골짜기 할때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하는 골짜기는 평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또 골짜기 이렇게 얘기하면 무기또 평야 이렇게 돼서 저 위에 갈멜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기 사해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규모의 넓은 평원이 있어요. 거기를 무기또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한 지형을 아마겟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에서 16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리면 거기 가서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 때온 세상의 왕들이 모인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왕들이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 모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견디? 이스라엘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된대. 이스라엘만 보면 부들부들 떨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보면 부들부들 떨려요.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3절에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난다. 맨 마지막 때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다 해서 지구는 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건 다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미국 사람들이 지기에 너무 힘든 돌이에요, 지금. 사람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잔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국가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난 지금 한 70년이 더가는 이 세월 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하고 하는데 국권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무겁게 만드는 또 무섭게 두렵게 만드는 그런 잔이고 그다음에 무거운 돌이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 나오면은 특별히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가서 보면 온 세상의 끝에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떠갖고 세상 모든 왕국들을 깨뜨리며 돌로 된 그런 왕국이 세워지거든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 의미의 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그런 돌, 그 돌이 이스라엘이다. 마지막 때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유엔이 합쳐서 이스라엘 보고 땅을 내놓으라고 뭐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산산조각이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주세요. 영원한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그렇죠? 예, 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영원 무궁토록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이제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느 나라든 대서관을 세우면은, 그러면 그 나라 수도에다가 대서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한 70년 동안 옆에 있는 아랍 사람들 두려워서, 심지어 미국도 대서관을 거기다 세우지 못하고, 저쪽 지중해 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 테라비브에다가 지금 대서관을 세워서, 이렇게 있으니까 유대인들, 또 미국에 돈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이건 말이 되냐.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빌 클린턴 그분이 이제 대통령을 할때 의회가 뭐를 승인해서 통과를 시켰냐 하면 이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 미국 대사관을. 그래서 그난 한 그거 20년 다 돼가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가 8년 했고 그 전에 부시가 8년 했고, 그 전에 이제 클린턴이 8년하고 이런 거니까, 한 20년 전쯤에, 그걸 다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다들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오바마도 못하고, 부시도 못하고.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나서서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게,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대사관을. 참 요새 미국의 대선이고 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어디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엊그제 뭐 이렇게 나온 이 트럼프 뭐 여성 비하 발언 뭐 이런 거 보면 야 정말 이거 있을 수가 있나? 근데 클린턴보다 나으니까 할수 없이 크리스티안들이 찍으려고 하는 거야. 다른 거 없고 그 여자보다 100번 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찍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는데 어떻게 될지는 뭐 하나님께서 이제 처리하시겠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묘하게도 이번에 트럼프가 하겠다는 게 무조건 예루살렘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보호하게. 참 이게 좀 말도 좀 점잖게 하고 좀 모든 행실이 좋은 가운데 이랬으면 그냥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텐데. 예,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저도 못해요, 어떻게. 예, 그냥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될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4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놀라게 하는 것으로 모든 말, 말이 오고 한 모든 말을 치며 미치게 하는 것으로 그 말탄 자를 치되 내가 내 눈을 떠서 유다의 지부에 두고 눈멀게 하는 것으로 그 백성들의 모든 말을 친다. 여기 나와 있는 말이 진짜 말일는지 아니면 스가랴가 봤을 때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이걸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모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런 모든 운송수단이잖아요, 말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을 미치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출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7절 가서 보니까 주가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것은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영광이 스스로 높아져서 유다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다가 있고 유다 안에 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의 집의 영광 예루살렘, 이거는 먼저 하나님이 유다 지방 전체를 구속을 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그 이후에 이제 구속을 해서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 우리가 유다를 뭐 이렇게 구속해도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순서적으로 한다. 사도행전에도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 예루살렘과 그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 이렇게 나가듯이 맨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때도 먼저 유대 지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이제 구속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때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같이 된다. 다윗이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의 그 연약한 자가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그렇게 강성한 그런 자가 되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 거기서 나올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다. 주의 천사가 하나 나가서 아시리아 군대하고 싸울 때 14만 5천 명 하루에 죽이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저 유대, 저 민족, 저 얼마 아닌 것 같고, 지금 한 800만 모여있는데, 뭐 성경 계시록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2억 명이 몰려온다고 이러는데, 이게 이런 일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같이 되고 주의 천사 같이 되고 연약한 자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다윗과 같이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9절에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은 멸하려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신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몇번볼 테니까 이렇게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이 19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의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5.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쇠막대로 그들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 말씀의 표현대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던 이런 그 대환란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재림 시리즈를 하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저 땅에 약 8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 0. 몇 프로 뭐 이거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믿냐?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이다 무신론자의 진화론자의 불신자예요.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만 구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그런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지난주에 요엘서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잠깐 좀 볼까요? 다시.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으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그 뒤에 그 뒤를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날들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 이거 다 유대인입니다. 너희의 아들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부어 줄 거다. 이게 어느 때냐? 거기 가서 보니까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주의 날이 임하는 그 시점에 하늘에 이런 일월 성신의 변화가 생기고 하는 이런 때에, 지금 그러한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 유대 땅에 하나님의 영께서 풍성하게 부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실 때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주로 표현되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들이 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찌른 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가서 보면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예수님 직접 보고 그 손, 못 잡으면 거기다 손 이렇게 딱 집어넣어 보고 이러기 전에 믿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손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못자국이 있잖아요. 저기 자기들이 찌른 그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 나를. 그렇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나가 누굴까요? 그래,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스가랴서에 나오는 건다 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호와잖아요. 그 여호와를 보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예수님.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를 가장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스가랴서 여기 17절에도 주가 주그 여호와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싸우는 가운데 여기 재림하실 때 보면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지른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 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14장 한번 가서 보세요. 14장 1절에 주의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2절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해.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3절에 그때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신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맨 마지막에 올리브산에 오시는 분이.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근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입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의 그 신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종합 정리를 하면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여기 스가랴에서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 누구라도 금방 마음을 열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교리라고 하는 건 성립이 되지 않는다. 누구나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3년 반을 쫓아다녔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요한 1서, 2서, 3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맨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모든 걸다본 사람이 지금 사도 요한인데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요한 1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으면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게 몇 분? 한 분뿐이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미워하고 이거를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성경이 풀리질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림해서 땅에 내려오실 때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뭐냐?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그랬어요. 그럼 몇 분이에요? 왕들의 왕이 10명 있으면 그 왕들의 왕이에요? 주들의 주가 10명 있으면 주들의 아니잖아요. 몇 분이에요? 한 분. 그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시대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애곡을 하는데 자기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애곡하듯이 심각하게 지금 애곡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애곡하는 그 이유,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다 담당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볼땐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할수 없이 죽이라고 내주는데 너희가 담당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 이 사람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토록 돌아갈 거다. 그렇죠? 이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 살인자의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너희에게 달라고 하여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누구냐? 너희가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거 생각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애쿵하고 애곡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나이를 부를 때 그때까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온다니까 무슨 이름이 따로 있다는 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름은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모든 일, 악한 일들, 지금까지 불신 상태에 있던 모든 것들 기억을 하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애통하는 게 어떻게 애통하느냐? 11절. 그날에 마치 무깃돈, 무깃돈은 무깃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무깃돈 골짜기에 하다들 임원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건 또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유다 왕국에 좋은 왕들이 몇명 있었어요. 그 왕들 가운데 이 포로 생활 가기 전에 나타났던 아주 훌륭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이 요시아가 있고 저 위에 바빌론이 있고 이쪽으로 이집트가 있고 이 서로 싸우니까 이 중간에 껴갖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유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 느고가 저 위에 있는 바빌론하고 싸움을 하러 가려니까 이걸 통과해야 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니까 요시아가 나가서 파라오 느고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 느고가 난 너를 치러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바빌론하고 싸움을 가니 길을 비켜줘라. 그래서 요시아가 말을 듣지 않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그래서 거기서 전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선량하고 좋은 그런 왕이 죽고 이제 희망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애곡하는 내용이 거기 역대기하 35장 이것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역대기하 3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기하 3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4절에 그러므로 그의 신하들이 요시아의 신하들이 그를 그 병거에서 데리고 나가고 그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태워 예루살렘에 데려오니라. 그가 죽어 그의 조상들의 돌무덤 중에 하나에 묻히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로 인하여 애곡하니라. 엄청나게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올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게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예레미야는 요시야로 인하여 애곡하였으며 요시야 당시에 살던 그런 대언자가 예레미야예요. 또 이날까지 노래하는 모든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은 애가로 요시야에 대해 노래하고 그 애가들을 이스라엘에서 규례로 삼았더라. 보라 그것들이 애가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는 게 많이 있었는데 우는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크게 운게 누구 때문에 운 거예요? 요시야 때문에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요시야 때그 이스라엘 백성이 운 것처럼 그렇게 온 민족이 엉엉대고 우는 그러면서 애곡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생기게 된다. 예, 내용은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 12절부터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별로 애통하고 우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은 여전히 12장이 이제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아니면 지난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 바로 그때, 맨 마지막, 그때 사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구원, 구속은 저 지금 1948년도 5월에 돌아온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속하는 거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들으면 좋습니다.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린다. 여기 나와 있는 셈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이와 같은 그 성전에서 나온 그런 셈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앞뒤 문맥으로 봐서 이건 죄들을 씻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문자적인 그런 셈으로 이해하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일이 없으니는 절대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에스겔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이게 끝나고 나면서 곧바로 뭐가 일어나?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게 될 때, 그래서 대환란기가 끝나게 될 때, 재밌는 일이 이제 두 가지가 생깁니다. 2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때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한다. 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시점에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런 모든 잡신들 이런 건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다. 지금 48년에 돌아온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불신 가운데 잡신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이런 우상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고, 두 번째,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천년왕국 때에는 더 이상 대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언을 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난 시간에 요엘서 공부할 땐맨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대언하는 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맞죠? 이것하고, 이건 지금 7년 환란기 곧될 이야기하고, 지금 이건 천년왕국 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더 이상 대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도 이미 예레미야 제가 강해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31장 34절. 34절. 31절부터 읽어볼게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몇주 전에 예레미야를 제가 강의하면서 새 언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34절.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이제 통치하시게 되면 너 하나님을 알아.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다 아는데 무슨 대언의 말씀이 왜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2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이네요. 11장 9절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9절. 이사야서 11장도 제가 이제 다음에 강의하겠지만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그것들이 모든 짐승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주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온 땅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나 꽉 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믿어라 말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때에는. 똑같은 말씀이 하박국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요새 구약성경 하다 보니까 이상한 데가 많이 나오죠. 그 이상하면은 여러분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뭐 하박국을 처음 들었다, 뭐 말라기를 처음 들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하박국 2장 14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주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다. 이게 천년왕국의 때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 내가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가르치고 하면 이거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도 성경이 기록, 그게 언제냐? 천년왕국의 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단련시키는 내용이 그 다음에 7절부터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에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온 땅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온 땅,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all the land예요. 지구가 아니고, 지금 팔레스타인 온 땅을 이야기하는,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는다. 내가 그 3분의 1도 그냥 남겨두지 않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 그래서 이거 다 통과하고 나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한다. 이렇게 되는 맨 마지막 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는 때가 있는데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 3분의 2가 끊어져 죽고 나머지 3분의 1만 남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후로 없던 그런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분의 1이 이제 남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남는 게 아니라, 이 금광석을 재련하려면, 그래서 금을 빼내려면, 그러면 용광로에 놓고 재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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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련해요. 맨 끝에 순수한 금이나 은이 남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된 그 유대인들만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들이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냐, 유대인들을. 맞아요. 그건 전 세계죠. 특히 유럽에 있는 전체를 죽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건그 땅에서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고, 그럼 그 땅에 지금 얼마쯤 있냐? 어제 통계를 가서 보니까 800만 명이야. 지금 저기 살고 있는 게 800만 명. 앞으로 이제 더 들어오고 그러면 뭐 900만 명, 1000만 명 된다고 하면 한 7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300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창세 이후로 없던 그런 엄청난 고난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 이제 보시면서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까 요엘서 살펴봤잖아요. 크고 두려운 그런 주의 날이 이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는다.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요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일월 성신의 변화가 일어난 그런 엄청난 그런 그 대환란의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여기 요엘서의 문맥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나중에 구출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한 300만 명이 남으면서 이 불을 통과하듯 이렇게 정죄가 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때 주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니까 이들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면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 스가랴서 14장 이제 가서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총 주제가 뭐냐? 스가랴서 14장 읽으시면 돼. 스가랴서 14장이 성경의 총 주제를 이렇게 딱 요약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쫙 나와 있습니다. 왕국 통치.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략한 물건들을 내야 한 거예요. 이게 주의 날이 이르는 겁니다. 주의 날은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 이 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2절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한다. 그런지 그 도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예루살렘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은 7년 환란기 아주 끝까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가셔서 요한계시록 11장 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11장 가서 보시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 7년 환란기에 3년 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여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는다. 42달이 얼마예요? 3년 반이잖아요. 저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맨 마지막에 와서 이 이방인들이 짓밟는 그런 일이 생긴다. 지금 여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들이 침입해서 이 예루살렘을 반은 다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악한 일이 이제 생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3절에 그때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과거에 전쟁의 날에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의 날 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거 여러분 유명한 사건 보시려면 여호수아기 10장 13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 위해서 해를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전쟁의 그 기사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월 성신의 변화까지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한번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직접 이렇게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 가서 보시면 에돔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에돔의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처리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 63장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서 드디어 3절 이제 4절에 가서 보시면 그날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마라톤도 하면 결국 가서 결승점을 통과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어디에 올리브산에 발을 딱 내려놓으셔야 그래야 이제 지상 재림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제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설명,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요 옆에 동쪽에 올리브산이라고 있어요. 그 사이가 기드론 시내가 여기 계곡이 있고 한데 여기가 있어요. 지금 이게 산이에요. 예루살렘도 산이고 올리브산도 이게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올리브산이 거기에 그곳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 올리브산이 이렇게 있는데 동쪽과 서쪽으로 쭉 이게 나뉘면서 북쪽으로 흩어지고 이쪽 반이 남쪽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반이 쫙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반이 갈리면서 북쪽으로 반이 이동하고 남쪽으로 반이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 거기에서 나중에 제단에서 물이 나와서 이게 흘러내려가면서 여기 사해를 적시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지금은 이 올리브산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대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지진이 생기면서 동서로 이렇게 지진이 쫙 갈라지면서 반쪽은 북쪽으로 반쪽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도피하고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일이 생긴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 가서 보니까 5절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한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지상에 재림하실 때 누가 올까요, 여러분? 여기 계시록 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 누가 예수님하고 같이 옵니다. 계시록 19장 가서 볼게요.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14절에 누가 오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군대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누구냐? 누구냐? 첫 번째 누구 생각해 볼수 있어요? 누구? 성도들하고 천사들. 그 천사들 내용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또 로마서 8장 가서 보니까 또 재밌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밌는 말씀.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창조물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지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고양이도, 개도, 사자도, 뱀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조물이 지금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게 헛된 것에 복종한다는 건다 부패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열역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모든 게 가는 게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른 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야만 뱀도 자유를 얻고, 소도 자유를 얻고, 고양이도 자유를 얻고, 붕어, 이런 모든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남아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뱀도, 소도, 고양이도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앞뒤 모든 문맥을 가서 보면 예수님 이제 나중에 세상에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도 오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 휴거 받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내려오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보니까 또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맨 마지막 때는 꼭물 얘기가 나옵니다.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벌써 생수 얘기 제가 두번 했습니다. 한 번은 에스겔서 47장에서 제단에서 흘러나가는 물 했죠. 지난주에 요엘서 할 때도 물로 흘러나가는 물 했죠. 지금 여기 스가랴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여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게 어디야? 지중해로 흘러가고 반은 뒷바다 어디에 사해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늘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똑같아요. 이게 나온 이런 말씀들이 다 똑같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 9절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다. 하나만 있어요. 주만 왕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라고 했어요? 주 우리 하나님 한 주시다. 한 주. 여럿이 아니에요. 하나. 그렇죠? 그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때가 이때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팔레스타인 땅에 변화가 생겨요. 10절에 그온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평야가 된다. 이스라엘 땅에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어째 골짜기는 높이 올라가고 산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왕 나왔으니까 이사야서 40장 가서 보니까 40장 이렇게 돼 있죠.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드워지며 골짜기가 도드워지는 겁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면서 재림의 때에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완전하게 지형이 변화가 생기면서 평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7절, 8절에는 예루살렘에 안전히 사람이 거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노량물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이들을 칠 때 뭐 하나님이 무슨 칼로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된다. 뭐하고 똑같아요? 원자폭탄 터질 때 예, 그때 이런, 그러니까 주님이나 번쩍하고 나타나면, 그걸 다 여기는 살이 싹 녹아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서, 그 밑에 15절에는 짐승들에게까지, 예, 이들을 침략하러 왔던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부터 19절에는 드디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가장 중요한 명절은 장막절이다.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 가지 명절이 나와요. 그 명절 가운데 맨 마지막 명절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그런 절기예요.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막절만 이제 남아서 장막절을 지키는데 원래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예요. 이방인들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싸우러 왔다가 남아있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 있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반드시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19절에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 이 벌에 대한 내용이 17절, 18절 이렇게 돼서 장막절을 반드시 지킨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이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그 왕국의 특징은 뭐냐? 거룩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죄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저들과 같으리라. 여러분 제단에 쓰는 거는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거룩하다는 게 깨끗하다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피를 담고 이렇게 해서 뭐 짐승 피르면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로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보니까 솥, 여러분 솥에다가 나무로 다 해서 뭐 하면 솥이 얼마나 지저분해져요. 그 솥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냐, 주님을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 21절에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 드린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안에 살지 못한 사람 하나 나옵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줄 때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 주는 내용이 나오죠. 천년왕국에까지 그 저주가 임해서 가나안 족속은 예루살렘에 특별히 성전이 있는 그 구역엔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되니까 맨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바냐 옆에 가서 보시면 스바냐가 있습니다. 스가랴 옆에 스바냐, 그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여기 나와 있는 거 복음성가로도 그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계시니 뭐 해서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이것도 다 주의 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읽어보시면 주가 내 심판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내 한가운데 있으니 내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 맞죠? 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읽겠습니다. 17절.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부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야. 이게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저 땅으로 보내시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런 일이 성경의 총 주제로 스가랴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